오늘 제목 끝맺음을 잘하라. 다 계획한 건 아니지만 2019년 마지막 주일 이 제목이 이렇게 딱 맞게 됐습니다. 사양의 어떤 시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란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했습니다. 한번 관역을 향해서 날아간 화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급하게 뱉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엎지러진 물처럼 되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한 30초는 참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놓쳐버린 기회. 즉 찾아온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붙들지 못한다면 그와 똑같은, 물론 비슷한 다른 기회는 올 수 있어도 똑같은 기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란 깊은 교훈이 담겨진 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기회는 항상 오지만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들 함께 좋은 기회를 일부러 발로 차겠습니까? 일부러 놓치진 않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회인데 기회가 아니라고 내 생각이나 판단에 빠져가지고 놓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기회 그냥 다음에 또 천천히 하자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서 그냥 흘러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에요. 주신 기회, 베푸신 은혜의 때를 몰라 또한 실수나 잘못으로 보내거나 놓치는 일 없도록 각별히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한 국가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나고 모든 인기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시작을 가졌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점점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종말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내용인지 몰라요. 성경은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회와 축복과 은혜를 놓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성경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버리셨는가를 보면서 반면교사, 믿음의 거울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고 곧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듯이 끝도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세상은 고향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움에도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부르심 내 그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드며 더욱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대충 그럭저럭 나름대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전쟁에서 여러 승리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마음과 관심은 자신을 부르시고 바라보시고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릴 수 있는가 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게 미움과 질투와 경쟁하는 불만족하는 생각을 심어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같았던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주려고 했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온 병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산과 광야와 들로 다윗을 천대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27장에서 나눈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죠.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세에 망명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떠나버린 다윗을 추격할 수 없는 사울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내용이 우리가 읽은 2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아 다윗도 없네? 그러면 사울 같은 그런 지도자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온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런 병사들을 다 제거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성경이 이루어갑니다. 사울이 이제 전투를 앞두고 긴장상태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때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처럼 여겼던 자신감에 넘친 사울이었는데 국가적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사울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 다섯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어요. 총사령관이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강 넘어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해도 승리할 것이 없다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가르는 이 중대한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이 사울은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경이 없었던 그 시대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림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인데 그 옷 속에 돌을 하얀색, 검정색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어요. 어떠한 약속의 말씀도 소망의 메시지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이 이 위기 속에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내보면은 이 접신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무당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은 따라주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대답이 없다면 나중에 아 그러면 2차적으로 내가 무당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었지만 혹시나 하고 믿져도 없어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계산 속에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냥 속아 넘어가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었어요. 아사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승의 전차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이렇게 역대하 14장 11절에 기도합니다.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가만히 기도했다는 거냐요. 영어로 보면 cry out 했다. cry. 통곡하며 울부짖은 기도를 이 아사왕이 했어요.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사왕, 하나님이 도움이 없을 때는 항복을 하든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북쪽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든지 이런 제2, 제3의 플랜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 온전히 그분께로 향하는 아사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그가 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또 침공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뜻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봤어요? 오직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간절함이 집중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훈련된 군사도 무기도 전략도 갖지 못한 여호사밧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적진들끼리 같은 적군들끼리 싸우도록 만드셔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요행을 바라는 주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자 한 마음이 없는 사울의 기도는 아무런 효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들리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젊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젊은이에게 젊은이 수영을 할 줄 알아? 했더니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강가로 데려가지고 이 젊은이 이 강 물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잘 살펴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강속을 계속 뻥이 들여다볼 때 뒤에서 목사님이 밀어버렸어요. 물속에 빠진 청년이 나를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거예요. 나중에 줄을 던져가지고 구해졌습니다. 물에서 겨우 나온 청년이 목사님에게 화를 내면서 나에게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까 당신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답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실화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 바디메오에게 가만히 있었어요. 잠잠히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밀어칩니다. 당신 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여기에 끼어들려고 해? 한 번 부르면 됐지 왜 자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깨는 식이냐. 계속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따가운 눈총으로 대합니다. 심한 모욕에 담긴 말을 전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요. 포기하든지 더 예수님을 찾든지 해요. 다윗은 바디메오는 두 번째 편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리고 52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건 너무도 단순해요.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구원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3절 14절 전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발견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너무도 명확한 해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은 온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그분에 향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가 무엇을 사서 즐길까? 오늘 저녁에는 어디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누릴까? 이런 질문만큼 정도로 주님을 기뻐하고자 주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분주한 생활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능력이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인생이 결정적인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가 가진 모든 계획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 그분의 베푸시는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은 그토록 기도에 대해서 몇 번 하면 됐지 계속 성리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됨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축복된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기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길만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위기들을 만났지만 가장 위태로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도 없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안 계시든지 계시지만은 돌아가셨든지 다른 신이 있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또한 그의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신앙의 원칙이 없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원칙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귀로 들었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감동이 있었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늘 자신의 충동적인 생각, 고집, 질투심, 두려운 마음에서 나왔어요. 어떤 때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순종하게 됐는데 손해가 본다? 그러면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울은 의로운 다윗을 질투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높 제사장 85명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사울에게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반드시 도와주시겠지. 나름대로 계산했던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교만으로 똘똥 뭉친 사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에서 떠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도 그런 모습입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눈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라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는데 침묵하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 해가지고 드디어 찾아 밤에 몰래 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지요. 무당의 힘이 어디 있어요? 사탄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사울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가지고 두 신하와 함께 무당의 집에 갔는데 이 귀신이 귀신처럼 사울을 잘 알아봤어요. 당신 사울왕 아니요 말합니다. 무당의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죽은 사무엘이 3절에 나오는데 무당이 주문한다고 나왔어요. 사무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있다가 천국에서 잠깐 내려온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은 사단이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보여준 가짜의 가짜.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거짓의 영인 무당을 통해서 사울을 속이고 조종하려고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무당을 가운데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나가지고 가족에게 죽은 사람의 상태를 알려주고 죽은 자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죽은 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 속이려는 귀신이 죽은 자처럼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그 귀신을 두렵게 하려는 그런 작전이죠. 하나님께서 무당을 부른다 해서 사무엘을 그곳에 보내실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영은 귀신이 무당을 통해 사울 속이고 사무엘 행세를 하려고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꿈으로도 무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보니까 신접한 무당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신앙이 원칙이 없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찾다가 저럴 때는 귀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죽었으므로, 후반절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쫓아냈는데 쫓아냈으면 이제는 만나지 말아야지 왜 또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위에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신하들에게 사울이 부탁하니까 신하들도 아주 용하다는 귀신에 붙들린 그 무당을 찾아가지고 사울에게 중매를 맺게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울이 말을 들지 않으니까. 아, 우리가 뭐 왕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사울 왕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우리도 살겠다. 우리도 사울 왕의 신비를 건드리지 않고 잘 따라가지고 우리의 유익만 챙기겠다 하는 전략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그냥 같이 한패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의 영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말은 이것은 사울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는 사무엘로 말로 말미암아 사무엘 이제는 더 이상 귀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 사무엘처럼 보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도 참패하고 죽을 것이라 그 말을 듣자 충격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했음이라 하셨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을 귀신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제는 용기도 없고 살아야 할 어떤 기대의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토록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지키고자 했던 왕의 자리,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칙을 내려놓고 내 뜻과 욕심에 사는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힘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 사랑에 빠졌어요.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도 실수를 하고 어떤 때는 같은 주에 반복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사명을 감당해 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 따라간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그 동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었어요. 원칙만 지키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겠다 하셨어요. 이 세상의 문화가 그토록 아름답고 멋있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단하고 재미가 없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 영적인 원칙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낙마하고 실패하고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들도 세상에 살며 이런저런 실패, 이상치 않은 시련도 겪게 됩니다. 넘어져요. 그렇다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오직 전능하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원칙이 있습니까? 영적 원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책임져질 거예요. 2019년뿐만 아니라 새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